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석유를 공급한 한국 선박이 한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오늘 해경이 최근 남북교류협력법과 선박 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제주선 적의 선장과 관리 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해경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2017년 9월 10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 두 척에 경유 4,320톤을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입출항 신고도 허위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워싱턴에서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고위급 협상을 재개합니다. AP통신 등은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등 미국 측과 오늘부터 협상을 벌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서로에 대해 관세 부과 등으로 무역 갈등이 촉발된 이후 양측이 공식 협상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아홉 번째입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종 합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철회 여부와 합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마련 등이 막판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진전이 있었지만 회원국들이 더 많이 부담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자신의 압박이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 증가로 이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취임한 이후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이 추가로 1,400억 달러 늘었고 내년까지는 적어도 1,000억 달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독일은 GDP의 1%가량만 지출하고 있다며 충분한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토는 2014년 정상회의에서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까지 책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 선거 당국이 집권 정의 개발 당이 이의를 제기한 이스탄불의 일부 선거구에 대해 재검표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39개의 이스탄불 선거구 중 8개 선거구에서 재검표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정의개발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스탄불과 수도 앙카라 시장선거 개표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바이람 셰노자크 정의개발당 이스탄불 위원장은 개표 과정에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됐으며 해당 선거구에서 무효표로 분리된 31만 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탄불 시장선거에서는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 후보가 정의개발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다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휴양지인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 불법으로 잠입하려던 중국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장유징이라는 이름의 중국 여성이 지난달 30일 거짓말을 해 리조트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통제구역까지 불법으로 접근한 뒤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이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이날 보안 검색대에서 수영장에 간다고 말했으며 경비원은 여성이 회원인 것으로 생각하고 들여보냈습니다. 이후 접수대에서는 저녁에 열리는 UN 중국계 미국인 협회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여성이 횡설수설한 것을 수상해 여긴 비밀 경호국 요원이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이 여성은 여권 2개와 휴대전화 넉대, 악성 소프트웨어가 깔린 휴대용 저장장치 등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잇따른 의회 통과 실패로 정치적 위기에 놓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야당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 장관은 오늘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와의 대화에 전제 조건은 없다면서 양측 모두에서 타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외교에 진전을 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Making clear again that the United States is ready to proceed. Our efforts are ongoing.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 등 정부 주도의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 것으로 보인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과 환적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제3국 선박을 대거 지목한 가운데 일부 선박들이 환적의 주요 거점으로 수십여 차례 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북부 산간 지역은 밤에 비나 눈이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0도에서 21도까지 올라갑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5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외교에 진전을 낼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로 지칭하면서 동맹과 미국의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 외교에 진전을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Secretary yesterday was basically making clear again that the United States is ready to proceed. Our efforts are ongoing.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진전을 낼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했으며 미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으로 전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협상에 낙관적 발언을 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앞선 이를 펜실베니아 지역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몇 달 안에 열길 희망한다며 그래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즉 FFVD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Japan, and all future actions are something that we do in close coordination.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어 미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어떤 미국의 조치도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마크 에스퍼 미국 육군 장관과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은 북한을 미국 안보의 위협으로 다시 지목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격적으로 군을 현대화하는 한편 이란과 북한은 영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정권 생존을 위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면서 미국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서면 답변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국익과 동맹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군의 한국과 일본 주둔으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를 미한 동맹이 국방부의 주요 관심사라는 제목의 미한 동맹 관련 자료에서도 미 당국자들이 독재자인 김정은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미국 동맹에 대한 위협으로 지목해왔다며 미군의 한국 주둔은 이런 위협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2만 8,500명은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됐다는 Fight Tonight 준비 태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해 최신 군사 기술을 한반도에 도입하는 사례라면서 사드는 준비 태세 강화뿐 아니라 다층 미사일 방어 능력을 제공하고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며 대기권 안팎에서 날아오는 발사체를 파괴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 등 정부 주도의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제재의 영향을 체감하면서 국가 주도의 범죄 행위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BOA에 북한의 국가 주도 범죄 행위에는 사이버 작전이 포함되며 이는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려는 목적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그 밖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들은 전 세계 중요한 사회기반 시설과 세계 경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해킹 역량과 미 국가안보에 미칠 파장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의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을 지적하는 미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 장관은 지난달 18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국가안보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2년간 우리는 북한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150개 나라에 뿌려지면서 의료체계가 인질로 잡히고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되는 걸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지난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이뤄진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이버 공격은 중국으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라 이란과 북한 등 많은 나라로부터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 나카손의 사이버 사령관은 지난 2월 중순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거의 비등한 수준의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이란과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 의회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제재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7일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적시한 사이버 외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폼페오 장관과 문우신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정권과 연루된 해커들이 미국과 유럽 회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연루자를 파악해 제재 대상에 올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과 환적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제3국 선박을 대거 지목한 가운데 이 중 일부 선박들이 선박 간 환적의 주요 거점으로 수십여 차례 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깃발을 단 루니스호를 비롯한 여러 선박들이 목적지 항구 대신 공해상에 갔다가 되돌아온 형태의 항적 기록이 포착된 겁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1일 미 재무부가 국무부와 해안경비대와 공동으로 발행한 대북 해상거래 주의보에는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18척의 이름과 국제해사기구 IMO 번호, 선적 정보가 공개돼 있습니다. 이들 선박들이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북한 유조선들과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입니다. BOA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통해 이들 선박들의 지난 1년간의 움직임을 확인한 결과 이 중 최소 7척의 선박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운항 기록이 포착됐습니다. 선박 간 환적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가장 많았던 건 한국 깃발을 단 루니스호입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1일 한국 여천항을 출발한 루니스호는 다음 날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약 200km 떨어진 동중국해 공해상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후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한 신호가 포착되지 않던 루니스호는 사흘 뒤인 15일 같은 지점에서 신호를 보냈고 18일과 26일 추가로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치 정보가 확인됐습니다. AIS 신호만 놓고 보면 루니스호는 당초 차항지로 신고한 싱가포르에 입항하지 않은 채 2주 동안 공해상 같은 자리에 머물렀던 겁니다. 이후 루니스호는 북부 해상을 향해 운항을 시작해 같은 달 29일 한국 울산항에 도착합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루니스호는 당시 동중국해에 도착하기 전 한국 여천항에서 석유를 실었고 차항지, 즉 목적지는 싱가포르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마린트래픽 자료에는 이 기간 루니스호가 싱가포르에 입항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루니스호는 지난해 5월에도 최소 두 차례 동중국해 공해상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기록을 남겼고 6월에는 타이완에서 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해상에서 두 차례 머물다 한국으로 기수를 틀었습니다. 또 8월엔 동중국해 인근 해역으로 향하던 중 AIS 신호가 끊겼으며 12월엔 저우산 섬 인근 해역에 머물다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을 하지 않은 채 되돌아갔습니다. 루니스호가 머물다가 돌아간 동중국해 공해상과 타이완 북쪽 해상, 저우산 섬 인근 해역은 모두 재무부 등이 보고서에서 주요 환적지로 지적한 곳과 일치합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7월과 8월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 두 척이 중국 저우산 섬 인근 해역에서 발견돼 이들 선박들에 대한 억류 여부가 주목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 선박들은 약 일주일간 모습을 드러낸 후 사라졌었는데 이후 재무부의 보고서를 통해 이들 선박들이 있는 위치가 주요 환적 장소 중 한 곳이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루니스호가 차항지로 보고한 항구에 실제 기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루니스호는 매번 한국 항구를 떠날 때마다 한국 항만청의 차항지를 싱가포르와 베트남, 해상구역 등지로 신고했습니다. 횟수로는 싱가포르가 가장 많았는데 마린 트래픽 지도에 따르면 이 기간 루니스호는 싱가포르는 물론 베트남에 기항하지 않았습니다. 마린 트래픽의 위치 정보 자료는 일부 지역에 따라 수분 혹은 수시간 단위로 일부 항적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 거리에 항구로 항해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항적이 포착되지 않는 경우는 AIS를 의도적으로 껐을 때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운항이 가능한 싱가포르 항구를 방문하면서 AIS를 껐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싱가포르의 기항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BOA는 마린 트래픽 자료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싱가포르 항만청에 루니스호의 입항 기록이 있는지를 요청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니스호는 석유 등 유류 제품을 실을 수 있는 6,500톤급 유조선입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유기준 의원은 루니스호가 매 출항 때마다 한국에서 약 6,500여 톤의 석유 제품을 적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유연 사무실이 BOA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루니스호가 공해상으로 향할 당시 한국해양수산부에 신고한 정유 제품 적재량은 6,300톤에서 6,500톤 사이였습니다. 유 의원은 루니스호가 2017년 이후 한국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정유 제품 16만 5,400톤을 싣고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울산에서 출항한 5차례 중 4차례는 출항 시 차항지를 해상구역으로 신고해 항만 운영 시스템상으로 과연 이 제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니스호의 선주인 A사 관계자는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루니스호의 운영은 용선회사, 즉 A사로부터 선박을 빌린 D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현재 D사는 또 다른 싱가포르 회사에 재용선을 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D사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루니스호가 해상에서 바지선 등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며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관계 당국의 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싱가포르에 기항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를 차항지로 기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 대신 2017년까지 인도양에서 운항하던 선박이며 현재 싱가포르에 재용선이 됐다는 내용만을 설명했습니다. BOA는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D사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의보에 등장한 선박 중 환적 행위로 의심되는 항적을 보인 또 다른 선박은 토고 깃발을 달았던 찬퐁호와 파나마의 카트리노, 싱가포르의 시탱커 2호, 선적이 불분명한 샹위안 바오호와 러시아의 탄타로와 비타이 아즈호 등입니다. 이 중 찬퐁호는 한국 부산과 타이완 등을 거점으로 운항하며 동중국해 공해상에 여러 차례 머문 흔적을 남겼고 카트리노도 부산과 울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드나들며 최소 한 차례 중국 상하이 인근 해역에 갔다가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트리노는 지난 2월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부산에 입항해 현재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정보 자료에 따르면 카트리노는 DOYOUNG, 즉 두영 혹은 도영이란 이름의 회사가 소유한 선박입니다. 이 회사는 한국 혹은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회사의 소지지는 마샬 제도였습니다. 시탱커 2호의 경우 지난해 7월과 10월 최소 한 차례씩 저우산 인근 동중국해로 운항하던 중 갑자기 항적 기록이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샹위안 바오호와 탄타로 등도 항적이 없다가 타이완과 러시아 해역에 들어서면서 AIS 신호가 포착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들 모두 환적 의심 장소 인근을 운항하면서 AIS를 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울러 마린 트래픽의 환적으로 의심되는 항적이 포착되지 않은 나머지 선박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운항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운항 기록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이들 선박을 환적 의심 선박으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국무부는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일부 선박들의 움직임이 포착된 데 대한 BOA의 질의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선박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질문에는 추가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2월 북한의 해상거래와 관련된 10페이지 분량의 주의보를 발표한 뒤 이를 19페이지 분량의 주의보로 갱신했습니다. 올해 갱신된 주의보에는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이 이뤄지는 4개 해역은 물론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한 선박들이 이를 전후에 기항했던 항구 14곳이 명시됐습니다. 아울러 불법 환적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18척의 제3국 선박과 더불어 유류 환적이 가능한 북한 선박 28척과 석탄 운송이 가능한 49척의 선박 정보도 공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판매되거나 공급할 수 있는 연간 정제 유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보는 지난해 북한이 공해상에서 조달한 정제유를 263차례 북한 유조선을 통해 북한의 항구로 옮겼다며 이를 토대로 볼 때 북한은 378만 배럴의 정제유를 수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안보리 핵 확산 금지 조약 강화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과 완전하고 확인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 즉 CVID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강화를 위해 개최한 장관급 회의에서 불법으로 핵을 개발한 북한을 향해 회원국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가 핵 비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북한도 핵 야욕을 접고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표로 참석한 앤드리아 톰슨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일치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States must also be united in demanding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 시점까지 유엔 회원국들은 단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보다 더 강한 어조로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 즉 CVID를 촉구하면서 섣부른 제재 해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Celle-ci doit mettre en œuvre le démantèlement complet, vérifiable et irréversible de ses programmes nucléaires et balistiques conformément aux résolutions de ce conseil. Les sanctions pourront alors être levées.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폐기해야 하며 그 후에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북한의 공산권 우방이었던 폴란드 역시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강조하며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On the Korean Peninsula, a lasting peace will not be achieved withou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의 비핵화 없이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월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교장관은 북한처럼 NPT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한 선례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It is simply unacceptable for North Korea to become the first country to establish itself as a nuclear power by openly violating the NPT.
북한이 공개적으로 NPT를 위반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첫 사례가 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또 북한은 앞으로 반드시 신뢰할 만한 비핵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수년째 국제기구의 핵 사찰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IAEA는 언제든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에 정착해 사는 탈북 난민들이 최근 대북 반체제 활동을 적극 펼치는 단체 자유조선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압제받는 주민들을 대신해 독재 정권에 적극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과 다르지 않다는 것인데요. 다만 지나치게 강경 노선으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씨 정권의 세습을 끊겠다며 해외 북한 대사관에 침입하고 3.1절에 북한 임시정부 건립을 선포하며 대북 반체제 활동을 적극 펼치는 자유조선. 국제사회에선 국제법까지 어기는 이 단체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미국의 난민주의를 받아 정착해 사는 탈북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냈습니다. 미국 남부에 사는 에이브라햄 전 씨는 자유조선의 활동을 2차 세계대전 시절 한국인들이 일본의 식민지배 대응에 싸웠던 상해 임시정부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망명 정부를 설립했으나 외국이다 했다는 거는 정말 옛날에 뭐 상해 임시정부나 같잖아요. 그게 그룹을 하나 만들었다는 건데 그건 사람들이 많은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3대 독재 세습과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에 대응해 말만 앞세우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투쟁하는 건 독립운동과 같다는 겁니다. 전 씨는 자유국가에서 테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스페인 법원이 자유조선의 일부 관계자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이해한다면서도 왜 자유국가만 독재 테러국가에 관대해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사주로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로 독살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 사건은 사실상 처벌받는 사람 없이 종결되고 자유조선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놔두고 오락일지 않고. 근데 그 말레이시아 정부가 그건 뚜뚜미지하고 또 태인이라는 나라는 국제법을 지키느라고 자기네 나라에서는 테러가 용납할 수 없다. 유엔 회원국이고 자기네. 그리고 또 유럽의 유럽연합에 소속되고 이렇게 된데 근데 그게 세상에 있지도 않는 그런 독재 정권인데 거기에 대항해서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간다그래도 자랑스럽게 감옥 옥살이를 한다그래도 독립운동하다가 옥살이 했거나 난 갔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망명한 태용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도 지난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자유조선의 활동을 선각자에 비유했습니다. 옛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했던 안중근과 윤봉길 의사들의 의거를 당시 일본과 국제 여론은 테러 행위로 규정했지만 지금 한반도에서는 이들을 자랑스럽게 기록하는 것처럼 자유조선의 활동도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란 겁니다. 태정공사는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인간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묘사했습니다. 미국 동부에 사는 소피아 씨도 자유조선의 활동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며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먼 라이트 이런 걸 하는데 뭐 국적이나 민족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나와서 법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게 잘못된 행동이지만 잘된 행동으로 꼭 힘 있는 능력 있는 주름이 만나도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이해가 가죠. 쟤도 힘 있으면 하겠는데 힘이 없으면 못하죠.
북한의 가족과 꾸준히 전화통화하고 있다는 소피아 씨는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누군가 북한 정권을 압박하지 않으면 주민들만 더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라도 바꿔야지. 누군가 이 세대에 못 바꾸면 평생 북한이랑 땅은 저렇게 지옥같이 살 건데.
미국 서부에 사는 안드레 박 씨는 자유조선의 활동이 북한 내부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70년 동안 넘게 눌려 살았기 때문에 아직 공포만 가지고 있지 자기가 뭐 이렇게 뭐 혁명을 하겠다 개선하겠다 지지해서 그런 자칫 생각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런 단체가 생기면은 좀 의식이 바뀌지 않겠나 북한 사람들한테도.
북한 주민들은 해외 반체제 단체가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장 믿기 힘들겠지만 북한 최고 전엄의 허상을 계속 타격한다면 현 체제에 불만이 있는 간부들도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파견 해외 노동자 출신인 박 씨는 북한 정권도 이런 활동을 큰 위협으로 느낄 것이라며 불씨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또 다른 테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조선은 자신들을 북한을 탈출해 세계 각국에 있는 한인과 결집한 탈북민 조직이라며 행동으로 북한 내 혁명 동지들과 김정은 정권을 뿌리채 흔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탈북민이 이 자유조선의 강경 노선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자유조선의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한 탈북민은 VOA에 북한 정부의 압제에 대응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도 자신은 그런 강경 노선을 지지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합법적이고 국제사회를 규합해 할 수 있는 활동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노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탈북민은 그러나 북한 인권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노선이 다른 자유조선을 비판도 하고 우려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노선은 다를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찾고 인권을 존중받는 세상이 오길 염원하는 마음은 한결같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많은 탈북민 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원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미국 국무부 지원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제안서 작성 등 과정과 절차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07년에 설립된 탈북민 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대표는 최근 심각한 자금난으로 사무실을 유지하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정말 이름 없는 독지가들이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아서 그전에 한 6개월씩 그 좀 다 월세가 좀 미납되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분들이 도움으로 인해서 겨우 이제 월세를 미꿔가고 있습니다.
허 대표는 이전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중소기업들마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신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실 임대료라도 벌기 위해서 24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기업 회장의 비서자리 등을 알아보고 있지만 나이가 많다며 써주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대표는 일부 탈북민 단체장들은 신용카드 불법 할인에 연루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탈북민 단체들이 직간접적인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탈북자 동지회는 2년 전 국정원의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단체 서재평 사무국장은 연간 최대 1억 3천만 원, 미화로 11만 4천 달러를 지원받았었지만 2017년 12월에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측으로부터 탈북민 단체에 대한 지원이 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아 지원을 중단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 사무실 규모를 대폭 축소해 이전하고 상근 직원 4명을 모두 내보냈다며 지금은 단체 명맥만 유지할 뿐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는 앞이 안 보이고 내년이면 이 상태로 가면 내년이면 사무실 문도 그냥 닫아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서 국장은 탈북민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인식이 너무 치졸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출신 탈북자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군부대 강연이나 국방부가 발주하던 북한군 관련 연구사업이 모두 중단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그 논문이나 이런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 거기서 뭐 저희들 오다를 받으면 네, 그 책을 쓰고 거기에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 자체를 지금 다 안 하잖아요. 지금 국방부에서도.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정보 제공 활동 등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우 월 120만 원 미화로 1,055달러인 사무실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해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연대 김태희 대표는 그동안 자신의 주요 활동이었던 국가보훈처 안보강사와 민방위 안보강사 자리가 모두 사라져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근 직원을 내보내고 겨우 사무실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거나 수익 활동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기에는 한국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있는 기업들도 지금 팡팡 지금 문 닫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기본 원자금을 들여가지고 과연 우리가 수익성 있는 걸 해야 되겠냐.
김 대표는 지금으로서는 생존을 유지하는 것만도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한국 정부의 탈북민 단체 지원이 주로 기획 공모 방식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총리실과 산하의 거의 모든 부처에서 하던 북한인권 관련 공모들이 거의 모두 사라졌고 기업이나 독지가들로부터 후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단체들은 이미 사무실을 폐쇄했고 어떤 단체들은 사무실 운영비 마련을 위해 단체장이 막노동에 뛰어들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다행히 자유북한 방송은 지난해 7월에 미 국무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의 탈북민 단체들이 국무부의 기획 공모에 지원해 좋은 결과를 얻는 일이 아주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설 뒤에서가 이번에 단체장들한테 거의 공개 주문을 했죠. 국무부에서 새로운 기획안을 지금 발표했으니까 단체가 기획 공모를 해서 국무부에서 그 오다를 따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은 지난달 20일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들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대상은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과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총 600만 달러로 마감 시한은 5월 17일입니다.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이제는 탈북민 단체들이 국무부 지원금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 일 때문에 이번에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지원금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탈북자들 영어를 못하니까 프로포즈를 제대로 잘 쓰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그 동서남부라든가.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은 대표는 국무부로부터 활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안서 작성 능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국무부의 지원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 방위비 분담을 늘려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재헌의회가 임시 대통령을 자임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의 면책 특권을 박탈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 제도 개편을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건강보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방위비를 언급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에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국가별 기여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네. 이일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백악관에서 회담하면서 한 말인데요. 나토 동맹들이 공정하게 방위비를 지출하도록 노력해왔다면서 짐을 나눠서 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상황이 안 좋았지만 또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짐을 나눠서 진다. 나토 방위비 분담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지역 방위 협력체인데요.
예.
미국만 비용이 부담이 너무 커서 공정하지 않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나서서 부자 나라들을 지켜주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쓸모없어진 조직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고요.
그렇죠.
지난해 7월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 의사를 내비쳤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공정한 부담이라는 게 기준이 어떤 겁니까?
예,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앞서 나토 회원국끼리 약속했는데요.
네.
이 약속을 충족해야 하는 시점이 오는 2024년으로 잡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 기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이일 말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현행 2%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방위비 증액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나라들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몇 나라는 잘하고 있고 또 몇 나라는 기대 못 미친다는 건데 이게 비율이 중요하겠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4분의 1 정도만 기준을 맞추고 있다면서요. 미국을 제외한 28개 나토 회원국 중에 7개 나라만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소개했는데요.
네네.
나머지 국가들도 곧 따라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부자 나라들이 그동안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에 도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있는 부자 나라들인데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나라 어디인가요?
예, 이 독일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는데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솔직히 말해 공정한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도 독일인이었다. 독일의 아주 멋진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에 대한 감정이 좋은데 이 방위비 분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독일이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독일과의 사적인 인연을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 얘기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가 독일에서 태어났다는 설명에 주목했는데요.
예.
이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는 독일 태생이 아니라 1905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독일 태생이어서 독일계 가문인 건 또 맞습니다.
네. 뿌리가 독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네.
자, 이 밖에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나토가 직면한 여러 가지 안보 위협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이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이 러시아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이 밖에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러시아제 무기를 들이는 문제 그리고 테러 대처 방안도 주요 의제에 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나토의 사무총장이 이번에 미국에 온 목적이 있죠?
네, 올해가 나토 창설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기념 외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서 스톨텐베르크 총장이 워싱턴에 온 건데요. 3일 미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회의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나토를 이끄는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미 의회 연단에 서는 건데요. 저녁에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환영 연회를 또 주관합니다. 나토 70주년 외무장관 회의는 다음 날인 4일 진행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면책 특권을 박탈당했다고요?
네, 베네수엘라 재헌의회가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의 면책 특권을 박탈하기로 2일 의결했습니다.
네.
이 재헌의회는요, 지난 2015년 총선에서 패배한 집권 세력이 국회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조직인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서 기존 국회의 수장 기능 권능을 제한을 해서 체포와 기소로 이어지게 하는 수순으로 서방 언론이 분석하고 네. 있습니다.
자, 면책 특권이 뭔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입니다.
네.
주로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비판한 이유로 탄압받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후안 가이도 국회의장의 면책 특권을 뺏은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과이도 의장은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임한 인물인데요.
네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행사하던 국가 원수 권한을 인수한다라고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공포했는데요.
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조기 대선에서 부정 당선됐기 때문에 자신이 과도정부 수반으로서 자유투표를 실시해서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과이도 의장의 이런 발언들을 문제 삼아서 재헌의회 측이 내란이나 반란 혐의를 씌우려는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재헌의회 쪽에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했습니까?
네, 과이도 의장이 이끄는 야당이 외국의 침공을 유발하고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디오스다도 케벨로 재헌의회 의장이 2일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가 최근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원조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마두로 정권 측은 이 원조가 미국과 외세의 군사적 침략을 불러올 조치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경도로에 장애물을 쌓아서 진입을 막고 있는데요. 과이도 의장과 야당 측은 원조를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베네수엘라 상황이 원조 물자가 필요할 정도로 주민 생활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풍부한 원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남미에서 손꼽히는 부국이었는데요.
네.
마두로 대통령 집권 이후에 국제 유가가 폭락하고 또 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국가 경제가 추락했습니다.
네.
물가가 급등하고 생필품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데요. 최근에는 전력 부족 때문에 장기 정전과 단수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탈출하는 대규모 주민 행렬이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은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요?
예, 지난해부터 이웃나라 콜롬비아 등으로 피신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네네.
최근에 숫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AP통신과 로이터 등에 파악한 데 따르면요, 2일 하루에만 베네수엘라 각지에서 모인 시민 수천 명이 국경 도로에 장애물을 넘어서 콜롬비아에 진입했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 원조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요. 헌정 질서 회복을 내세운 과이도 임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두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책임 등을 물어서 여러 차례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2일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해서 석유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과 이를 지지하는 자들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2일 백악관에서 중요한 언급이 나왔네요.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으로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요. 건강보험 제도 개편을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연방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개편을 대선 뒤로 미루겠다는 건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저녁 인터넷 트위터에도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네. 뭐 민주당이 하원이 다수당이 된 상황에서 건강보험 개편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 그런 셈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자리를 되찾고 거기에 상원 다수당 자리도 지키면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할 좋은 기회가 있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건강보험 제도를 선보이겠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서는 그 지난 2년간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건강보험 제도죠. 이 오바마 케어를 없애려고 몇 차례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지난해까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이었지만 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둘러싸고 공화당 안에서 이견이 있어서 실패한 겁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건강보험 개편 문제를 언급했었던 때가 기억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네네.
오찬이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오바마 케어를 손보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화당이 곧 건강보험을 위한 당으로 알려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교착 상태였던 건강보험 개편 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와서 의외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해당 발언을 거둬가는 셈인데요.
네, 맞습니다. 공화당 지도부하고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2일 기자들에게 전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논의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상원이 건강보험 개편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에게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뭐 공화당도 지금은 뭐 건강보험 개편 문제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치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건강보험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공화당이 건강보험을 없애려 한다고 공격해서 효과를 봤는데요.
네.
그래서 공화당은 내년에 치를 선거 때까지 이 문제를 다시 쟁점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내년 선거는 대통령뿐 아니라 상원의원과 주지사 일부 그리고 하원의원 전원을 다시 뽑습니다.
네. 자, 최근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민주당 쪽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말이 공화당이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건강보험 제도가 없음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공화당 속셈이 오바마 케어 대체가 아니라 폐지라는 겁니다. 슈머 대표는 또 대통령에게 속지 말라면서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뭐 내년 대선까지 건강보험 문제 계속해서 제기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뿐 아니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대권 주자들도 이 건강보험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몇몇 후보는 오히려 오바마 케어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쪽에서는 이 민주당의 건강보험 문제 관련해서 또 방안을 맞설 방안을 또 마련해야 될 텐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나올 공화당 안이 오바마 케어보다 사람들이 낼 보험료를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회주의적 건강보험 제도를 추진한다고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북부 산간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리고 나머지 지역은 맑거나 구름 조금 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낮 최고 18도, 남포 아침에는 5도, 낮에 18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12도, 중강 아침 최저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최저 기온이 3도, 낮에는 14도, 강계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3도, 낮 최고 15도, 개성 아침 최저 1도, 낮에는 14도, 사리원 아침에는 3도, 낮 기온은 1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북부 산간 지역 구름 많고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나머지 지역은 오전에 맑거나 구름 조금 낍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4도, 낮 최고 21도, 해산 오후 한때 비나 눈 내립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16도. 원산 역시 오후 한때 비나 눈 내리고요. 아침 기온이 9도,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3도, 낮 최고 12도. 성진, 김책 지역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5도. 삼지연 오후에 가끔 비나 눈 내리고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먼바다는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서해는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도 0.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4월 3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석유를 공급한 한국 선박이 한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오늘 해경에 최근 남북 교류 협력법과 선박 입출항 위법 위반 혐의로 제주 선적의 선장과 관리 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해경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2017년 9월 10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 두 척에 경유 4,320톤을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입출항 신고도 허위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는 회원국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납포, 검색, 동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워싱턴에서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고위급 협상을 재개합니다. AP통신 등은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등 미국 측과 오늘부터 협상을 벌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서로에 대한 관세 부과 등으로 무역 갈등이 촉발된 이후 양측이 공식 협상에 나선 것은 이번이 9번째입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종 합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철회 여부와 합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마련 등이 막판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진전이 있었지만 회원국들이 더 많이 부담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자신의 압박이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 증가로 이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취임한 이후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이 추가로 1,400억 달러 늘었고 내년까지는 적어도 1,000억 달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독일은 GDP의 1%가량만 지출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토는 2014년 정상회의에서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 대비 2%까지 책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 선거당국이 집권 정의개발당이 이의를 제기한 이스탄불의 일부 선거구에 대해 재검표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39개의 이스탄불 선거구 중 8개 선거구에서 재검표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정의개발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스탄불과 수도 앙카라 시장 선거 개표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바이람 쉐노자크 정의개발당 이스탄불 위원장은 개표 과정에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됐으며 해당 선거구에서 무효표로 분류된 31만 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는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 후보가 정의개발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다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터키 정치에서 상징성이 큰 앙카라와 이스탄불은 그동안 여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이곳에서 야당의 승리가 확정되면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존 설리번 부장관이 폼페오 장관을 대신해 오는 5일과 6일 프랑스 서북부 브르타뉴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설리번 부장관이 베네수엘라 사태와 중동에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이란의 행동, 사이버 안보 문제,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폼페오 장관의 불참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서양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만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휴양지인 플로리다 마라리아고 리조트에 불법으로 잠입하려던 중국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장유징이라는 이름의 중국 여성이 지난달 30일 거짓말을 해 리조트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통제구역까지 불법으로 접근한 뒤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이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이날 보안 검색대에서 수영장에 간다고 말했으며 경비요원은 여성이 회원일 것으로 생각하고 들여보냈습니다. 이후 접수대에서는 저녁에 열리는 유엔 중국계 미국인 협회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여성이 횡설수설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비밀 경호국 요원이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